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무역 관계 강화 구상에 대한 첫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양측이 관세와 국경에서의 절차, 규제와 소기업 현안을 아우르는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첫 부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 국민들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을 계속하고 21세기의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높은 기준의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짓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합의 이후 농업과 디지털 무역, 노동과 환경표준, 국영기업 문제 등을 포함한 다른 더욱 복잡한 무역 분야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무역협상사무소도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사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를 통해 상호 무역관계 강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중국 시안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들과의 정상회의 뒤 이들 나라에 약 37억 달러 규모의 신규 차관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양측이 나가야 할 분야에서 8개 항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시 주석의 제안에는 외교, 경제, 무역 등과 관련된 협의체계 구축 등 상호 이익과 협력을 위한 토대 마련과 교역 강화를 위한 국경 무역 추진, 합리적 통관 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 주석은 또 운송기관시설 개선을 통한 연결성 증대, 에너지 협력 확대, 친환경 분야 공조,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중앙아시아 지원, 문화적 소통을 위한 문화 실크로드 초청, 영내 평화를 위한 국방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어제부터 일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에무말릴 아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 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그리고 샤프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다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오는 2025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오늘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G7 회원국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가 전쟁용 군수 장비들을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업용 기계와 도구, 기타 기술들의 수출이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러시아가 수익을 얻는 금속 및 다이아몬드 무역에도 계속해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제재 회피로 기존 제재가 약화되면서 해당 상품 또는 기술을 러시아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과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존중하는 데 뿌리를 둔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정상회의 기간에 어느 날짜에 참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발사장에 새로 짓고 있는 발사대에서 고체연료 로켓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사이 전 지역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18일 회담을 갖고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과 다른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두 정상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4자 안보대화 쿼드 국가들과 한국,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영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한국과의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도 이날 미일 정상회담 직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자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 방한을 계기로 이란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개선을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양자, 미한일 3자 간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또 두 정상이 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일본의 강화된 방위 능력과 함께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뒷받침을 받는 미일 상호협력 안보조약 아래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워싱턴 방문 이후 넉 달 만에 열렸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역사상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이에 함께 맞서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m proud tha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facing it together.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주권 용토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공동체와 핵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면서 미일 관계는 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다층적이고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옹호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수호하겠다는 G7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각 참여국 정상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과 세계 경제, 기후위기, 인도태평양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G7 정상회의 첫날인 19일에는 기시다 총리의 안내로 리시 수넥 영국 총리, 롤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과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을 방문하고 헌화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화기념 자료관 방문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다만 백악관은 앞서 미국에 의한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사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어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일정을 축소해 오는 21일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선 고도화하는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19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21일 진행되는 한일 그리고 미한일 정상회담이 주목됩니다. 한일 정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5월 답방한 데 이어 약 2주 만에 다시 만납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협력, 미래세대 교류 등 그간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일 셔틀 외교를 상징하는 또 한 차례의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미한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된 한일 양자 차원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안보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한일 간에 어떻게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느냐. 안보협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이전에 한일 정상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1일 오후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같은 해 11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때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3자 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영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이번에 북한과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서 논의했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그 상황 확인과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 외에도 북한이 이미 공개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성을 한미가 다시 한번 일건까지 합쳐서 같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세 정상은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거나 미한일 3국 간 미사일 방어 훈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팡밍징 베트남 총리와 각각 한 호주 정상회담과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20일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회원국에 더해 초청국과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 회의에 참석해 식량, 안보, 기후, 에너지 개발 등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또 중점 주제인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개발 도상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에도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G7 확대 회의 연설과 관련해 식량, 보건,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의제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G7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제질서가 다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안보와 경제, 산업 등에서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들과 만남을 갖고 21일엔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을 공동 참배합니다. 한일 정상의 위령비 공동 참배는 처음이고 한국 정상으로서도 첫 참배입니다. 이도훈 대변인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고 해결해 나갔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한일 과거사 쟁점 중 하나라며 기시다 총리가 참배를 통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이 나름대로 조그마한 행동이지만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진일보한 행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평양 전쟁 말기였던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은 히로시마에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 리틀 보이를 투하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된 이들을 포함해 약 14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만 명이 원폭 피해를 봤습니다. 5만 명 중 3만 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2만 명이었는데 1만 5천 명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5천 명은 일본에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이 삼각 공조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사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 나라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3국 협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17일 VOA에 미한일 3국 협력이 더욱 강력하고 분명한 추세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다가오는 3국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러한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3국 협력의 구조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17일 VOA에 3국 정상회담에서 안보, 외교, 경제 등에 대한 많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동성명 채택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re going to have a very full agenda covering a lot of security and diplomatic and economic initiatives. We're not sure if there will be a lot of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 센터 부대표도 삼각 공조, 양자 동맹들 간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회의에서 성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삼각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우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공동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쟁대학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17일 VOA에 정보 공유 확대, 탄도미사일 방어 협의 강화, 연합훈련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한 간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어느 정도 협력할지, 정식으로 합류할지, 미한일 세 나라를 아우르는 공식 협의체가 생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이 모두 참여하는 핵협의 그룹을 제도화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질문에 로리그 교수는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빨리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happen quickly if there is political will, but on the other hand, it may still take time to work through
로리그 교수는 자신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솔직히 미한 양국이 핵협의 그룹과 간에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을 포함하는 합의와 관련해 동력이 얼마나 생기고 각국이 얼마나 의견을 일치할 수 있는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창설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상들이 어느 정도 진전을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세 나라 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현재 정보와 통신 전문가들이 시스템들을 연결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are really working out the processes and the procedures for how to link together the systems. We have three different languages.
이어 세계의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여러 시스템이 호환되게 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실무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현실화되면 세 나라의 안보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 사이에 경제는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is also highly dependent on China for key inputs, not just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but in other industries.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important supply chains that run through South Korea.
국장은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일본 역시 한국과 중국을 관통하는 중요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응하는 안보 협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을 비롯한 G7과 같이 연대를 강화하는 한국이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의 주권, 국경 수호,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등의 원칙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입장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또한 중국, 러시아와 좋은 관계,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석좌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겪은 상황에서 미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심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natural that our dialogue and our cooperation would deepen. None of us seek to contain China. That's not the policy of any of our governments.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톤 석좌는 우리 중 누구도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두 중국과 깊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이를 단절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공통의 우려와 보호해야 할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밀한 관계의 그물망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미한일 관계만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과 호주도 미국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역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무력 사용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평화 헌법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일본 대중의 주저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점 극심해지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을 재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민당과 그보다 작은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일본 의회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보다 온건한 성향인 공명당의 지지를 얻는다면 일본의 군사태세에 대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제한 중 일부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문제들로 인해 양국 관계는 지난 5년 동안 곤두박질을 쳤다면서도 지난해 5월 취임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덜 잘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10여 년 만에 양국 간 이른바 셔틀 외교를 봉헌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한일 양자 및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재개되고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수준에서 수십 차례의 미한일 3국 회의를 소집하는 등 한일 양국 간 이런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일 양국 공동의 안보 목표에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관계에서 미 의회의 관심사와 감독 활동은 일반적으로 동맹 공조, 특히 일본과 미국이 그들의 중국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와 한국과의 3국 안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 새로 짓고 있는 발사대에서 고체 연료 로켓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우주 개발이 군사적 목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발사대가 기존 발사대와는 다른 목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발사장 남쪽 해안가 부두 인근에서 대형 콘크리트 발사대를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곳에서 외부에서 탐지가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연료 로켓 조합을 시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When we look at it, most likely will serve some other purpose than launch.
대형 로켓이나 발사체를 수직으로 세우기 위한 갠트리 타워가 있는 기존 발사대와 달리 이런 시설이 없는 새 발사대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동식 발사대는 발사 원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고체 연료는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운송이 용이하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져 이동식 발사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둘 모두 발사 시간 단축과 연관돼 있어 외부에서 발사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고체 연료는 일반적으로 이미 엔진에 주입되어 있는 상태로 적재 지점으로 운반된다면서 새 발사대가 항구를 짓고 있는 해안가 주변에 지어지는 것에는 고체 연료 수급을 더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Solid fuel, normally the fuel is already in the engine.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또 새 발사대 외에도 서해 위성 발사장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한 공사 정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도 발사체 운반을 위한 레일 구조물 조립이 완성됐고 갠트리 타워에서도 90m 높이의 새 타워 크레인이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순차적으로 발사체 발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we probably will soon see that this new bat will be used.
새로 지어진 발사대에서 먼저 발사가 있은 뒤 기존 발사대에서 대형 발사체 발사가 있을 것이며 조만간 미사일 시험 발사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성 발사는 미사일 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두 분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쌍둥이 같은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Yes, they are unseparated twins.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엔진과 기술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만큼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전 사항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해안에 최근 로켓 발사를 위한 추가 발사대를 새롭게 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날 촬영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쪽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가로 135, 세로 40m 크기로 새 대형 콘크리트 패드가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패드 북쪽 끝에 발사대로 추정되는 것과 수평으로 놓인 로켓 동체를 세우기 위한 장비가 설치되는 자리로 보이는 평행한 두 개의 선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서해 위성 발사장 내에 있는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도 최근 공사가 재개된 이래 매우 빠른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동식 크레인 주변에 다수의 인원이 포착되고 발사장 내 자재 이동 정황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 유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탈북민과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저장 장치를 실은 무인기를 북한에 띄우는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한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18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Furthermore, the freedom of information could expose the undemocratic rule and inhuman human rights violations.
정보의 자유가 김씨 일가의 70년 통치 기간 동안 자행된 비민주적 통치와 비인간적 인권 유린을 폭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김씨 일가, 김씨 정권은 조작된 선전과 세뇌 교육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며 정권을 장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자신이 북한에 거주하던 2004년 김일성 대학과 평양 외국어대 학생 200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 시청을 이유로 체포됐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In 2004, more than 200 students from Kim Il-sung University and then the Pyongyang.
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이 중 두 명의 4학년 학생을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세 명의 학생에겐 강제 노동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나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도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사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For example, a few months ago, North Korean regime fly drones over Seoul skyline.
몇 개월 전 북한 정권이 서울의 무인기 드론을 날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실은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문가들도 대북 정보 유입의 효과를 거론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북한 주민 두 가족이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탈북한 소식을 사례로 들며 두 가족이 협력해 한국으로 가기로 모의했다는 건 북한 내 보안 체계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주민들이 저항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wo separate families collaborating, conspiring to come south. That means that the
이어 이런 사례를 더 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효과적인 정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이들 가족을 인터뷰해 그들의 이야기가 북한에 다시 전해지는 데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사람들은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가 일부 사람에게만 전달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그 일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카르 인권정책센터의 백지은 박사는 기회비용처럼 일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며 관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To share basic economic principles that can affect people's daily lives in a positive way, like opportunity cost.
백 박사는 최근 북한 정보기술, IT 업계 종사자가 해외에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중 한 명이 나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모든 신념 체계를 깨뜨린 것이 바로 경제학 기본 서적에서 읽은 기회 비용 개념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탈북민은 만약 자신이 보유한 IT 기술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박사는 기본적인 원리와 그 영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는 꼭 거창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리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정보 유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더 투자해 북한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월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은 올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1억 9,998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8일 중국 해관 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은 1억 6,570만 달러, 대북 수입은 3,421만 달러로 전달에 이어 월 무역 총액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4월 무역액은 전달인 3월에 1억 5,845만 달러보다 약 26% 증가한 겁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월 무역액 1억 달러를 넘긴 이후 6개월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월 1억 3,790만 달러와 비교해 약 20% 증가했고 수출액은 지난 3월 2,055만 달러 대비 약 66% 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월 대중 수출액은 전달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에 1,655만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북중 누적 무역액은 6억 8,4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0%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6억 305만 달러로 약 123% 늘었고 수출액은 8,156만 달러로 약 193% 증가했습니다. 북중 무역은 올해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북중 무역액은 3억 2,738만 달러로 코로나 이전이 2019년 동기 2억 9,512만 달러와 비교해 약 10% 증가한 바 있습니다. 3월 북중 무역 총액도 2월에 1억 2,121만 달러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는 이른바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회담들이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미한 동맹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린스 로리고 교수는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쇄 정상회담들은 경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진단했습니다.
It is a growing economic partner in a number of different sectors where it is a leader.
로리고 교수는 한국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 혁신 분야의 선도국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이 여러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년의 정상회담 외에도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 참석 등은 한국이 중요한 국제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는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17일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19일과 21일 사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G7 참석과 미한일 정상회담, 21일 한국-독일 정상회담, 22일 한국-EU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10개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한국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새롭고 중요한 방식으로 자국의 목소리를 내고 원칙을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지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한다면 이번 회의들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미한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은 물론 미한동맹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acting as a global pivotal state is really in support of the ROC-US alliance. First and foremost, it's in support of ROC interests. But
맥스웰 부대표는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할 때 한국의 활동은 매우 환영할 만한 추가적 조치이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한국과 미한동맹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럽과의 협력, 특히 군사 부문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몬 파체코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석좌는 17일 VOA에 서방국가 대부분에게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선호하는 아시아 협력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핵심적인 군사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right now South Korea is seen as an essential military partner because what we see is European countries supporting Ukraine in its war.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무기를 필요로 하며 2년에서 5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기고를 확충하고 싶어 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추가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want to ask certainly for Korea to continue to implement sanctions on Russia. To continue to deliver,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 제공하며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에 더해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정상회담들은 첨단 분야에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한국이 캐나다, EU, 독일과 갖는 정상회담들에서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캐나다와 맺은 핵심 광물협력 업무협약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요건에 맞춰 핵심 광물들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RA 도입 이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써야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비율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까지 오릅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스탱거런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in the EU itself, you already have a move to take and try and transition to EVs. Most countries in the EU as a whole have put in place basically timelines.
스탱거런 국장은 EU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라며 EU 국가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일정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향후 한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Despite concerns for Chinese actions by South Korea an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frankly, we still all have to manage.
로리그 교수는 자신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리그 교수는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도 한중 관계는 경제가 추동하는 관계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우라며 한국이 러시아에는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at this point in time, even though I don't think Korea should completely break its dialogue with Russia, diplomatic relations, of course.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와 대화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가 나오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결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상원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안보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와 유린은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DPRK's human rights record has deteriorated, the connection between its widespread violations and abuses and the threat it poses to international.
터너 지명자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린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보내져 강제노동 대상이 됐고 학교 어린이들은 대량으로 동원되며 식량 배급 정책은 군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학대 정책 아래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위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one of the most protracted human rights crises in the world. And the COVID-19 pandemic.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김정은이 고립된 나라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며 직접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인 터너 지명자는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날 터너 지명자는 자신이 한국계 입양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서의 첫 임무가 북한 인권특사를 보좌하는 것이었다며 한반도 사안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만약 북한 인권특사로 인준된다면 북한 인권 증진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특별히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그 첫 번째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First, I will work with partners and allies, including the ROK,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ncrease access.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내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험과 네트워크, 분석이 매우 가치 있는 탈북자들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주고 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서의 노력을 두 번째 분야로 소개했습니다.
Second, I will seek to reinvigorate accountability efforts at the UN. I will prioritize efforts to resume the open briefing.
터너 지명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뜻을 가진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국 정부의 탈북민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탈북 난민 보호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계 한인사회와도 협력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찾아내고 이들의 조속한 재회를 옹호할 것이라고 터너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의원은 17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한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commit to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 advancing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하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한반도 포럼에서 미한동맹과 관련해 우리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발전시키며 안전과 안보를 증진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자유민주주의적이고 통일된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나는 김정은 및 북한 정권과 관련해 무엇이 위태로운지 잘 알고 있다며 바로 이 때문에 나는 일관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을 얻기 전 한국 전 종전선언에 반대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는 하원 외교위 인태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독재주의 정권에 책임을 묻고 독재주의 정권 독치 아래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chairwo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the Indo-Pacific, I am working to hold.
그러면서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전단과 자유 북한 방송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은 민간단체인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과 미주통일연대, 원코리아 파운데이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올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공동 주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록 위트먼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트먼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나는 우리가 인권 유린에 맞서고 저항하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늘 동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나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always an ally.
이어 북한 주민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계속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희생자라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북한 주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위트먼 의원은 중국 공산당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을 자신들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것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을 갖추고 있다면 그 정책은 북한 김정은에 대응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북한 인권 개선의 한 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나를 비롯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며 첫째는 김정은이 책임 있는 지도자에 의해 교체될 때, 두 번째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통일됐다라고 말했습니다.
Not just me and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believe that there are two way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그러면서 그 외의 방법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씨의 여동생 이서연 씨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영내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국 국회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한국 측 관점에서 현재의 대북 상황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한국은 확고하고 전체론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하는 한편 북핵에 맞선 강력하고 신속한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트리키의 대통령 선거 과정의 대선 결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25년 5월 19일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납니다. 같은 시대 비폭력 흑인 인권을 주창한 마틴 루터킹 목사와 달리 말콤 X는 흑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콤 X의 아버지는 목사였으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의해 살해당했고 당시 경찰은 사고사로 결정짓습니다. 말콤 X는 21살에 강도죄로 투옥되고 감옥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본명이었던 말콤 리틀에서 말콤 X로 개명합니다. 성을 X로 개명한 이유는 노예제 시대부터 이어온 자신의 성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X로 이름 짓게 됩니다. 그리고 6년간 복역한 후 출옥해 본격적인 흑인 인권을 주창했습니다. 흑인들의 분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연설로 당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콤 X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도 있었습니다. 말콤 X는 1965년 2월 뉴욕에서 인종철폐를 위한 연설을 하던 도중 암살되는데 그가 쓴 자서전엔 자신은 죽은 후에 살아있는 동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1890년 5월 19일 베트남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 또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초대 국가주석인 호치민이 베트남 킴리엔에서 태어납니다. 호치민이 태어난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907년 프랑스식 국립학교에 들어갔지만 반프랑스 시위에 참여해 퇴학당하고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긴 시간을 베트남이 아닌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30여 년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와 베트남 독립동맹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베트남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독립의 기쁨도 잠시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호치민은 베트남 통일을 위해 몸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1969년 베트남의 통일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호치민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해서 유산도 남기지 않았고 그가 사망할 당시 유산은 낡은 옷들이 전부였으며 사적으로 재산을 축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신을 화장하라고 했으나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의 시신을 하노이 기념관에 안치했습니다. 호치민은 오늘날까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또는 호 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불리며 베트남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